2장 15절부터 3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곤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령은 구원받은 신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설명을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라고도 하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노라 이런 설명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옛날 일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가? 옛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그 생각을 또 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성경서 우리를 어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한 부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별 필요가 없는 또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여서 어떤 자로 바뀌게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또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그런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다. 크신 은혜다.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알고 또 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근데 은혜를 갚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갚아드린다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만분의 일이라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린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 뭔가 보답을 하려면 갚으려면은 그 은혜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뭔가를 좀 내놔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럴 만한 것들이 없거든요. 저 깊은 바닷속까지 다 뒤진다 해도 이 땅에서는 은혜를 뭔가 갚을 만한 그 가치를 대신할 만한 그러한 것은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목사님들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은혜 갚는다는 것을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또 헌금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얘기로 결국 주로 얘기를 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신자라면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교회 일에는 기쁨으로 참여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신자에게 모든 일은 항상 그 자발적이에요. 내 속에서 뭔가 원하는 그것이 나를 그러한 일로 끌어가는 그래서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언제나 그런 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신자였던 봉사 그런 충성들을 성경을 동원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강요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죠. 그렇게 되면 자칫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고 또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결과를 많이 낳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 갚는 어떤 길은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뭔가 또 그 갚을 길은 없는가? 그 길은 있는 겁니다. 단지 세상 끝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신자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 항상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뭘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몸이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식으로든 내 사랑을 뭔가 보여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인데 네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속마음으로 난 하나님을 사랑해 뭐 이렇게 마음먹고 있으면 그걸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양쪽을 다 사랑해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필히 이웃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분명히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가짜라 그 말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마음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 그 은혜는 이웃 사랑으로 갚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신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런 또 단순한 의미가 또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빌렸습니까? 돈 빌렸습니까? 빚진 게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내가 빚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 빌린 게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그 모든 이웃에게 갚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빚을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그 빚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갚았습니까? 바울이 빚을 갚았던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 빚을 갚았던 것입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말하는 대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런 모든 걸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은혜를 알고 사랑의 풍성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 은혜 가운데에서 머물고 행해야 되고 또 성도끼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주의 성령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살아갈 때에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 그 사랑의 풍성함을 이방인과 이 세상에 나타내고 나누어야 될 바로 이것이 빚을 갚는 것이고 또 신자의 책임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자에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신자에게 이웃사랑은 나에게 그 풍성한, 나에게 정말로 그 귀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알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부도가 나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그것을 남에게 알리기를 꺼려 합니다. 감추려고 하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은 항상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신자는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 알리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은 힘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금방 들어줄 거고 해결될 거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의 어려움을 알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또 그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립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 교회거든요. 형제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되었을 때에 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도우신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을 어려운 일을 당한 당사자만 그걸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신자가 함께 누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지는 것.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설령 문제 해결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굳게 섬으로 인해서 합력의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가를 또 다 같이 함께 체험하고 바라보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웃사랑은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내놔가지고 누군가 도와준 이웃사랑은 예수 없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맘만 먹으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차원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풍성 은혜와 긍휼에 빠져들지 아니하면은 절대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웃사랑, 이런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풍성을 내가 알지를 못하면서, 내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면서 이웃사랑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4절부터 7절에서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4절 다시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하냐, 누가 나의 자비를 받을 만하냐, 그렇게 우리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그럴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라면은 우린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우리를 깨끗하라고 하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우리 의가 전혀 들어갈지를 않습니다. 나올 리도 없다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하나님의 그 후사로 우리가 택함받고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는 이 궁휼을 정말 풍성히 받음으로써 하늘의 후사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후사라 그 말이죠. 하늘의 기업을 이들, 그 기업을 이어갈 후사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랑과 자비의 하심을 과연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냥 사랑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는데, 자, 그럼 내가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이미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미 이웃에게 빚을 진 자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웃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고 나누어야 될 이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이들에게 받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지체들 이웃을 내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그래서 이웃사랑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서는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웃사랑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말한 이웃사랑은 이 하나님이 말한 이웃사랑에 따라오지도 못해요. 가치 자체가 달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어놓고 나누며 살아가야 될 그게 신자이기 때문에 사도는 신자에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보면은, 이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러죠. 결국 신자가 이처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무도 회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나누어야 될 그런 자로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신자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자가 이런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3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우한 자다. 그런 얘기하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는다면은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역시 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만이 그런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크다는 걸 실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누군가에 대한 비방이 나오고 판단이 나온다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더라, 이것을 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고 있다면은 나 역시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걸 안다면은 어떤 허물이 있는 형제를 대해서 그냥 비방과 판단이 나오기보다도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을 거냔 말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래 8절에 이 말이 밑부도다. 원컨대 내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가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다. 그겁니다.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이 유익하다. 그 말이죠. 선한 일이 뭐겠어요? 선하신 분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겠죠. 따라서 당연히 신자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선이라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선을 생각한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선, 그걸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자의 어떤 행동, 말, 생각 그것만 가지고 야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선하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본문의 말대로 하면은 풍성한 긍휼이고 자비하심이고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선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누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지금 이런 열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있던 그리스 그 지역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행동들이 엉망이 돼가지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안 좋아가지고 비방을 듣는 그런 차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나누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건 결국은 이웃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그게 신자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권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자가 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것이 뭔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 바로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입니다. 우린 그 선한 걸 풍성히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궁휼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나와 회개하면서 그 사랑과 자비하신 감사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우져 가시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나타내고 궁휼을 보이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이걸 깨닫고 사랑과 자비에 하나님 백성으로 거하는 것, 이걸 나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 그게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백성이 된 자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 벗어났느냐, 이것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다면 그건 악한 자죠. 그게 성경이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면 인간체가 이미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선도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자들 모임 안에서 또는 이 세상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주신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걸 나타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떻게 받았는가를 아는 신자라면 그 사랑을 소개하면서 또 나눠주면서 그러한 길, 그런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궁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 앞에서 사랑과 궁휼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일에 힘을 쓰는 것, 그게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이웃을 해방한다, 이게 있을 수 없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도 사랑을 가리는 게 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아신다면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다,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 그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은 바로 여기 함께 있는 지체들이고 또 여러분이 살아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갚은 것은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 풍성히 누리고 있는 공유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길로만 힘써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가 가야 될 마땅한 길임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사랑과 공유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내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는 그 길에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이 세상은 바라보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살아가는 모든 그 모습들이 삶의 하나하나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